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다, 자기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너희들이 다를 바가 뭐냐. 그러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벌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거 보면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짧게 깎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아마 그것이 고대 사회의 이방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뭐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마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이방인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머리 스타일 혹은 그런 복색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방인과 달라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이 망한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는 전문적으로 장송곡을 잘 부르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노래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 전문적으로 장송곡을 잘 부르는 사람이 전체 이 장례식을 아주 뭔가 좀 무게 있게 또 분위기 있게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뭐 싱숭생숭한 사람들이 좀 그 어떤 슬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그 장송곡 전문가 뭐 이런 여인들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17절 18절은 그렇게 장송곡 잘 부르는 여자를 불러와가지고 지금 장송곡을 부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막아 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 궁궐에까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가을거지를 하고 그 곡식단이 밭에 쓰러져 있을 때 걷지 않으면 이게 밭에 곡식단이 가득히 쓰러져 있을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마치 밭에 곡식단이 쓰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 몇 명 장송곡 부르는 사람이 와서는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몇 명 장송곡 부를 여자들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장송곡 부르는 법을 배워가지고 다 슬피 울면서 이렇게 초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사령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시고 항상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군대 사령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온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어요.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세요. 지켜주지 않으세요. 그 예루살렘의 모든 거처가 다 허물어졌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쫄딱 망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서, 근데 그 시신을 어떻게 수습부터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막 장송곡 부르는 여자들을 불러와가지고 장송곡을 불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오늘 본문 23절,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23절, 24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용맹, 너희들의 부함,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 진짜 지혜가 있다면, 진짜 전쟁을 잘할 만한 용맹이 있다면, 혹은 너희가 정말 부자라면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뭐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왜 예루살렘에 죽음의 세력이 넘쳐오는데 그걸 막아서지 못하고 왜 예루살렘은 다 장송곡을 불러야 될 만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이 망하느냐? 예루살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거예요. 이웃을 잘 돌보는 거죠. 이웃을 잘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아주 핵심이고 그것이 레위기가 요구하는 거룩함,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예레미야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요. 그런데 바알이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든 모든 이 우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 행복, 자기 풍요로움, 자기 윤택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의 종이 되면 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가 더 행복하게, 자기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그거는 애굽 사람들이나 자기 행복을 위하여 남을 착취하고 자기 윤택함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돌보고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신 사명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나 신명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지혜가 있다면, 어떤 뭐 이렇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다. 그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고 용맹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것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더 성실하게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얼마나 더 너그럽게 돌보며 섬길 거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종들은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 윤택함이 최고의 목표였던 거예요. 자기 화려함, 자기 풍요로움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러니 그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거는 광야에 살아가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 그래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성공한 사람인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를 자꾸 과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정말 몹쓸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정말 험악한 인간이구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며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잘 격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약한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아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 노릇하라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고민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해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연약한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가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하는 것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높이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함께 망할 거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오히려 자기 백성을 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적으로 여기셔가지고 이방인과 똑같이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연약한 영혼을 돌아보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